아브라함이 호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아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저희들이 창세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일생을 데리고 있었던 종 엘리에셀을 신임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모든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모든 책임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과 또 그 아브라함의 종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 리브가를 준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은 기록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사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귀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세상을 떠나고 그 자취가 사라질 때에 오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불변하시고 살아계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여 나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란을 떠나게 되었는데 결국은 70세가 되었을 때 75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죽기까지 약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에 100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년의 삶은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100년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서 기적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위대한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아름다운 기적의 삶을 누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기적적인 100년이라고 하는 삶을 마치고 오늘 구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의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에 두 분이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종 사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100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이 기적적인 삶을 살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아직도 성취되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떠난 후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없어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위에 계셔서 비록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에 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영어의 번역은 After Abraham's death, God.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세계를 지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도 욥이 고백한 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는 말은 나는 지금 이렇게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지만은 나는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속자는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니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기적과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들은 땅에 묻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간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든지 남편이 먼저 가든지 우리들은 불운 장래에 서로가 이별을 하게 되고 우리들은 다 똑같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후대와 후대에 이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혼란한 우주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두고 간 이 모든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미처 못 마치고 간 이 모든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신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11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나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눈이 감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두고 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나이 많아 40살이 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과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가지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씨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삭은 낳지만 이삭 후에 있는 자손을 보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여 내 아들 이삭에게 자손을 주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이삭에게 자손이 없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고 간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나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뜻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손에서 자손으로 대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오랜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두 아들 쌍태를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가? 그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주신 아들 이삭이 약 15살 정도가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장작더미에 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라도 그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걸고 그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나이 15살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뿌리치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지만은 나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이 아버지가 노망을 하셨나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도망을 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곧 예수님을 가르쳐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이 될 만한 예수님의 예표가 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이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하여 결혼할 신부감을 구하라고 보내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보내지 아니하고 종 엘리에셀을 보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그 큐스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은 그 리브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다 맞지 않다 이쁘다 나쁘다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저 사람 참 인물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브가를 이삭은 아무 말이 없이 자기의 아버지가 보낸 종, 종이 기도하고 데려온 그 처녀를 보지도 아니한 그 처녀를 데려왔을 때 이 이삭은 아무 말이 없이 그 사람을 그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 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떠나고 사라가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이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겨놓고 가지 못한 축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에게 주고 가지 못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은 전혀 그들은 영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부모는 세상에 안 계시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돈만 많다고 축복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떠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그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은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축복으로 리브가를 주셔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받는 축복이 여러 가지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은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생에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지어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복되게 살 수가 있었으니 비록 아버지 어머니는 떠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창세기 25장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들 둘을 쌍둥이를 주셨는데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한 몸인 한 리브가의 태중에서 나온 쌍둥인데 여호와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자손을 말하고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구절을 로마서 9장 11절에서 해석을 하기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는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그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성격과 야곱의 성격을 이미 나기 전부터 아시고 에서는 이런 사람이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나기 전부터도 아시고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다.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맏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둘이 있으면 언제나 맏아들에게는 재산을 대놔주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는 대놔준 그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서 주는 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다 맏아들이 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니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너무 시장하여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은 팥죽을 주겠다고 했을 때 에서가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31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특권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현재 당장에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겠다고 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성경 해석자는 이 말을 기록하기를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업신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미리 그 사실을 아시고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압니다. 결국은 이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지만은 계속해서 그 혈통을 보존하시고 지키시사 아브라함의 가정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을 압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혈통에서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종합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내가 못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지배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100년 동안이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육신의 사생각을 가진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남겨두고 가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들 우리가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살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일생 동안 살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여 그 영광 주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